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8월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과 세계 최고의 여행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한 박지원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웃음도 많고 또 호기심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주위에는 항상 벗이 넘쳐났었죠. 요즘과 달리 당시만 해도 우정이란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가치였었다고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혈연을 떠나서 만나는 관계에서 이제 친구와 스승. 이제 그걸 이제 함께 엮는 게 우정이죠. 네. 그래서 그 혈연을 떠나서 이제 그 혈연이 아닌 존재 중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거였어요.
연암은 중국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뭐 친화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뭐 중국어는 뭐 몇 마디 못했고요. 네. 뭐 다 필담인데 뭐 이제 이 몸으로 하는 이제 뭐 바디랭귀지 또 뭐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면.
네.
예. 그리고 일단 뭐 자기와 같은 뭐 양반 이런 게 아니라 그 누구든 말이 통할 것 같으면 뭐 무조건 마주쳐요.
네.
그래서 장사꾼들 만나서 뭐 밤새 이야기를 하면 중국 장사꾼들보다 연암이 중국에 대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밤새 막 그 이제 연암의 이 막 이 화려한 언변과 지성을 들으면 다 홀딱 반해서 그 다음날 막 떠나 보내지 못해서 네. 막 그러는 이제 장면도 네. 연출하고 열하에 가서는 한족 선비들하고 주자학, 불교, 지동설, 천동설, 그 당시 이제 기독교까지 해서 네. 전 세계 문명사를 종횡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죠.
연암이 이렇게 이제 사교적이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한국에서도 친생친사, 친구에 살고 친구에 죽는 의리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벗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을 연암학파, 백타파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요런 벗들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뭐 교과서를 주름 잡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실학파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과 문장을 실험하는 이제 일군의 지식인들 홍대용, 이동우, 박재가 이런 분들을 그 당시에 이제 백타파라고 주로 이제 묶었던 거예요. 백탑이 그 파고다 공원 안에 있어서 그 근처에 다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백수였다.
프리랜서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그러면 공부하고 글 쓰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모여가지고 광통교랑 무교동을 주름 잡으며 이제 밤새 그런 공부하는 양이 우리 지금 대학에서 문과에서 이과, 의과, 공대를 다 합친 것만큼 어느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학식의 깊이는 정말 정말 깊었던 분들이 연암학파, 백타파라고 할 수 있는데 격이 없이 어울렸던 친구들, 이들을 북학파라고도 하는데 이들 주장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이제 북벌론 청나라 무찌르자호란케 이제 이런 거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청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중원을 통일해서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무를 숭상하지도 않았고 군대를 양성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북벌론은 되게 공허하잖아요, 사실.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중원을 정복해서 오랑캐를 무찌르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실상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연안 그룹은 북학, 청나라가 오랑캐지만 오랑캐로부터 배우자.
네.
세계 문명의 중심이니까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주장이 이제 이용후생. 그러니까 삶을 도탑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비전. 그래서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국사 시간에 예전에 역사 시간에 선생님한테 막 콧잔등 맞아가면서 외웠거든요. 실학의 선두자 홍박박.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진짜 홍박박 아직도 기억이
그렇게요?
실학 실사 구지사학 막 엄청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북학파들이 홍대용이나 박재가 이런 분들이 하셨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학문을 하자 이런 주장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그런 공리공담으로만 이제 자꾸 가니까 실상은 그냥 계속 낙후하고 그냥 뭐 아주 질이 멸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을 구체적으로 좀 바꾸는 것을 청나라에서 배우자. 이제 이렇게 했던 흐름인데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죠.
그 연안박주원이 지동서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와 정말 뭐 요즘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이것은 내 친구 누구의 주장이다.
홍대용.
홍대용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홍대용은 당시 최고의 천재 수학자,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철조라고 또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또 천재 과학자, 공학자가 있었어요. 둘이 만나서 뭐 이제 이 지구본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천하 이제 막 우주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연하면 옆에서 줍니다. 졸아요. 조는데 다 또 들어요. 기동량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선비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은 거를 머리 엄청 연습을 했어요. 맞짱 들려고. 근데 의외로 이제 중국 선비들이 그다지 유식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 들었냐고 그 책이 있냐 뭐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내 친구한테 들은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천재적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정말 그 천재적인 지성을 친구로 많이 뒀던 그런 실학자인데요. 열아 일기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생님 벽돌 예찬이 대표적이고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돌을 쓰면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겨울에 너무 춥고 선비들도 막 코에서 고드름이 열릴 정도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빠른 시간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벽돌을 도입을 하면 가난한 선비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추위를 덜어줄 수 있겠다. 이제 이래서 백돌 예찬을 막 합니다. 백돌이 이제 우수한 지점. 근데 그 옆에 이제 정진사가 듣고 있다가 조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얘기를 듣지 않냐? 그러니까 알았어.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아주 뻥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또 실어서.
그 청문명의 장관은 기와조로 그 각과 똥부스러기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멋진 정말 그 열아일기의 명구절인데. 그러니까 보통 청나라 가면 뭐 자금성, 그다음에 만리장성, 요동백탑 뭐 이런 거를 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연암은 그것이 그 문명의 저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왜 150년이 넘도록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까? 그리고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됐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보니까 기와조각이 부스러지는 걸 이 백성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그걸 갖고 새로운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엎어서 재활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막 그 멋진 킬트 예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다 이제 말이 수레를 끄는데 그 길거리에 똥을 많이 싸잖아요. 말똥. 그럼 그거를 삼태기로 다 걷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으면 돈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벽한 리사이클링의 어떤 그 문명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삶을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슬럼가라는 건 뭐냐면 쓰레기가 많고 자기 삶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가난하지만 정가라는 곳에 가면 거기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딱 보고 이 청나라의 통치력이 굉장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열아일기에 나오는 그 허생전도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에서도 이용후생을 담은 그런 소설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전은 예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걸 거기 가서 여행하다가 이제 역관들이 막 재밌는 얘기하니까 자기도 하나 들은 게 있다 이러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서 이제 거기 기록이 된 거예요.
아, 20년 전에 기왕이 들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기억이 변함이 없었을지도 알 수 없고 창작이라고 하긴 참 뭐하고 예. 근데 이 허생 거기도 이제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네. 예. 그거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있죠.
네.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럼 일대를 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탑골공원의 백탑파들이랑 만나서 그 실사구지 사학을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가서 더 커진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거의 동시적인데, 네. 그 탁 이제 백탑파도 있고 이제 그 뭐 남산 아래에도 살고 이렇게 사는데, 네. 그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책들을 계속 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문명도 들어오고 뭐 과학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이래서 같이 사상이 막 이렇게 무르익다가 연암은 늦게 아주 늦게 이제 갔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북학의 그런 이념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졌나요?
뭐 별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사상의 지도가 바뀐 거죠.
아,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연암 박지원의 우정 그리고 연암학파의 북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다음 중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춘향전, 2번 허생전, 3번 호진.
또 선생님을 또 웃게 만들었네요 저희가. 너무 쉽죠?
이런 문제 풀 만들으라고 너무 힘들었다.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두 가지 다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한 가지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이 아닌 것은 1번 춘향전, 2번 허생전, 3번 호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고미수, 길진숙, 김풍기 선생님이 옮기고 엮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두 권 세트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재욱이 부릅니다. 친구. 안재욱의 노래 친구였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암이 열하를 다녀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하일기를 집필할 텐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썼을까 좀 궁금해요. 물론 뭐 메모는 조금 했겠습니다마는.
네.
메모를 엄청 해서 메모 네. 보따리를 뭐 엄청난 보따리를 들고 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혹시 뭐 좋은 거 들어있나? 아, 의심했었잖아요.
장복이랑 창대는 저기 뭐가 있나 그랬는데 이제 클러보니 다 메모라 막 실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네.
일단 이제 메모를 했고 돌아와서 3년 동안 그거를 이제 계속 예, 수정을 하는데
네.
나중에는 아 이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맞는지 뭐 틀린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가 경험을 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3년 정도 완간을 해가지고 친구들 보여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권 쓰고 막 친구들 네. 나눠 읽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쪽대본.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장 챕터를 또 이제 막 돌려보고 네. 이렇게 하죠.
뭐 다 쓰기도 전에 베스트셀러였다고요.
워낙 재밌으니까 뭐 이제 막 돌려 읽기를 했죠. 예. 예, 너무 새로운 문장이고 생기 네. 넘치고 그러면서도 내용이 너무 이제 깊이가 있고 사상의 이제 대전환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 뭐 안 보기가 어렵죠. 예.
네. 거기다 재미까지.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양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책들이 좀 많이 퍼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퀴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소설도 여러 편 실려 있거든요. 사회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소설들의 인기는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그 소설들 뭐 이야기 자체는 그때는 원래 소설의 시대라 이제 네. 워낙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설을 읽고 그랬는데 연암은 소설보다는 이런 산문 자체가 예, 워낙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막 돌려 읽는데 예, 베스트셀러지만 왠지 좀 불온하고 에이. 위험해 이런 느낌. 네. 근데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제일 웃기는 판본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진 판본을 보니까 네. 그 이렇게 너무 이제 유머와 해악이 지나치다. 이런 거. 이런 대목이 이제 양반들 보기에는 아주 불편했다.
네, 네. 판본은 뭐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많이 이제 필사본으로 이렇게 돌아다녔고
네.
원래 이제 이 양반이 쓴 거는 이렇게 발행을 해줘요. 방각본으로. 근데 연암의 글은 이제 네. 20세기가 될 때까지 공적으로 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뭐 사회 비판이나 뭐 그 체제에 대한 뭐 이 저항 이런 게 없는데
네.
금서가 된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면 더 읽고 싶어 하고 많이 네, 읽잖아요.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정조대왕도 읽었고 다 읽었죠.
맞아. 그 장면 중에 뭐 꾸지람하는 장면 그 내용 중에서 내가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뭐 이런 내용들도 중간에 나오고 하잖아요. 읽어보셨다면.
베스트셀러니까요.
베스트셀러니까. 네.
그런데 열하일기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임금인 정조까지 열하일기를 요주의 서적이다 이렇게 주목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고미숙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문체반정이라는 사건인데요.
네.
정조 시대에는 사상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명청문집은 이제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유행한 새로운 이제 문장이 막 조선으로 들어온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천주교 서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정치적으로 공방이었겠죠? 근데 이제 정조는 이제 탕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론하고 노론이 이제 주류고 이제 남인이 이제 좀 마이너인데 둘을 같이 기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노론들은 주로 명청 이 문집에 많이 쏠려 있었고 남인은 천주교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문제가 뭔가 적발이 되면 남인이 궁지에 몰리고
예.
예.
명청의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정조는 탕평을 하려면 남인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가 예,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문체반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체를 바른대로 돌린다. 바른대로가 어디냐. 고문이다. 고문은 뭐냐면 명청문집 같은 거 아니고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뭐 당송팔대라든가 아주 왜 고전적인 글들.
예.
이런 글로 돌아가야 된다. 이 명청 소품 같은 거는 뭐 그냥 글이 좀 재밌고 뭐 뭔가 이렇게 비틀고 왜곡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정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대부들의 인식이 이제 성리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요런 거를 명분으로 내걸어서 문체가 지금 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문체 반정이야.
네.
그래서 이쪽으로 문제를 막 몰고 가니까 천주교를 공격을 하다가 노론이 이제 자기들 지금 앞가림이 급하게 된 거죠. 예. 네, 우리가 읽던 막 그 뭐 그 서유기 수호지 막 이런 문장을 다 공격을 하니까 네. 왕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뭐 1년 하여튼 2년 동안 정조가 그런 글을 읽는 이제 주로 노론계 인사들한테 반성문을 쓰게 해요. 근데 반성문을 뭐 하루에 뭐 무슨 굉장히 까다로운 격식을 갖춘 문장을 막 10개씩 써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벌 중에서 밤에 네, 밤에 논문 몇 번 써와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짜증 한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힘들죠.
예.
그리고 막 정조가 또 그런 식의 이제 추진력이 대단해서 뭐 사신단으로 지금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 관리한테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반성문 쓰고 가라고
막 이렇게까지 막 몰아붙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들 이제 그 막 새로 그 고문 쓰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절대 소설이나 소품체를 안 읽겠어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주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커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문제인데 천주교도 결국은 문장이 잘못된 걸 읽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노론계 이제 인물들은 반성을 써서 많이 이제 구제가 됐는데
네.
그 엉뚱하게 이옥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여성적인 문장을 쓴 아주 특이한 문장가가 있었어요.
네.
거의 이옥? 이 사람 트랜스젠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그런 이제 양반 선비가 하필 그때 과거를 봐서 장원을 했는데 장원을 하면 왕이 읽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는 소품체야. 그래서 이제 그 장원이 취소될 뿐 아니라
네.
2억은 뜬금없이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군역으로 막 그 저기 뭐야 가서 그 뭐죠 그 벌을 받고 뭐
아니 왜 난리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2억은 집안 빽이 없었어요.
아.
다른 노론들은 막 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대단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문체반정 그러면 이제 노론과 남인 그리고 이제 천주교하고 이 소품체의
네.
이제 이 대결 그리고 이옥이라는 뜬금없는 희생자
저런
이렇게 많이 요약이 됩니다.
네. 소품체가 어떤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은 좀 이제 중후하고 이렇게 장중한 글인데. 네. 소품은 짧아요, 일단.
아.
짧으면 거주절미하고 그냥 촌철살인으로 어떤 이제 생각을 딱 적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짧은 단상들 안에 이제 뭔가 성략적 규범을 벗어난 네, 사상들이 많이 이제 흘러넘치게 된 거죠.
억울하겠네요. 네.
연암 같은 경우에는 벼슬길에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문체 반정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관리들은 다 반성문 쓰고 뭐 이런데
네.
정조가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연암의 열활기가 있다.
아.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저런.
근데 열활기 나온 지 1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연암은 저쪽 그 시골에서 무슨 현감인가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그 배후 조종자가 된 거죠.
네.
이 말은 사실 연암의 열활기가 얼마나 개성 있는 문장인가를
네네.
증명해 준 거예요. 사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반성문만 잘 쓰면 내가 아주 요직에 등용시켜 주겠다 이렇게 낚시를 던졌는데 그래갖고 연암 친구들이 모여서 이때 이제 막 드디어 떴다 이제.
기만했어.
네, 창고서 갔다가 막 이렇게 쓰면 돼. 막 있잖아. 답이 다 있잖아. 네. 되게 논술 네. 있는. 네. 근데 연암이 또 역시 이제 뱀띠라 그런지 아주 교묘하게 막 왕에게는 막 뭐 죄송하다 뭐 저쪽 하면서 반성문 쓰지 않고 살짝 넘어갔고
네.
왕도 그 뒤로 문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연암골로 들어간 건가요 그때?
아니요. 연암골은 그 전에도 뭐 수없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노후에 살려고 했던 것이니까
네.
예, 그 이게 그러니까 1792년이니까 연암이 50대가 됐을
네,
때거든요.
네. 예.
그 연암의 그 열하일기를 쓴 그 체를 보고 연암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저기 정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연암체.
박제가랑 이동무가 쓴 어떤 작품을 보고 연암체구나 이렇게. 그리고 한참 뒤에 연암을 다시 궁전으로 불러서 자기가 주제를 주고 이걸로 글을 좀 써봐라.
써봐라.
고문으로. 그래서 이제 썼는데 그게 연암글 중에 제일 안 읽히는 글이에요. 제일 안 읽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조가 쓰라고 한 거고
네.
연암한테 그때 너 문장을 고쳤니? 스타일을 고쳤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연암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품체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고문도 아닌 그 사이에서 연암만 구사할 수 있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변주되는 문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유니크한 그런 문체가 바로 연암체네요.
글 안에서도 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 예. 유연하게
유동성.
그렇군요.
고미숙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로 문제적 텍스트 열활기와 정조의 문체 반정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문체 하나에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활기는 워낙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책이었는데 뭐 촛불에 태워질 뻔하기까지 했어요.
예,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꽤 유명한 사건인데
네.
그게 연암의 그 친척이. 같이 이렇게 정자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연암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촛불로 태워야겠다 이런 문장이 세상에 유포되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새롭고 너무 특이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대부들이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친인척이 했을 정도로 연하 이 문장과 스타일이 이 어떤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연암의 손자 때까지 그 열하일기를 다시 펴내지 못하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20세기 돼서야 네.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 비로소 공간이 됐어요. 연암 집 자체가.
열하일기를 그만큼 두려워. 네,
뭔가 그러니까 정조가 말하기를 이런 문장이 세상에 많이 퍼지면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나중에 뿌리를 뽑을 수도 없다 이거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자 열하일기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한 번 더 드릴까요?
예, 다음 중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춘향전, 2번 허생전. 3번 호진.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다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소개해 줬으면 하는 책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북드라망에서 나온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두 권 세트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피부 브라이슨의 노래입니다. A Whole New World. A Whole New World,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였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고전평론가 고민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하일기를 보면은 연암의 학문적인 깊이와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 가운데 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자네 길을 아는가라고 물은 다음에 길은 사이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요건 어떤 얘기인지 선생님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도강록에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거든요. 네. 길을 아는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건 또 뭔 소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러지?
근데 저 언덕과 강 사이에 있다. 길은 사이에 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연암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가 전복이 된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정해진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 사상, 뭐 북벌론이든 성리학이든 네.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답을 그냥 외우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시대도 뭐 그냥 뭐 정규직, 뭐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 평수 이런 거 정해지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력은 사실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또 이 반대로 또 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거에 저항한다 그러면 이제 정 반대로. 그럼 성리학 반성리학, 뭐 북벌 그러면 이제 뭐 반북벌 뭐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이제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요렇게 해요. 요거를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아니면 반대의 저거. 근데 이 이분법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마주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다시 길이 돼도 또 다시 이거는 이쪽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거든요.
네네, 네.
이게 답이었다가 이게 반대가 답이었다가 반대가 네. 또 다시 답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암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리학에 반대하고 북벌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 A와 B 사이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길은 이 어떤 정해진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하나의 또 답이 되니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여행의 노하우죠. 여행은 매일 다른 시간이잖아요.
네. 다른 시간이죠.
네.
이렇게 해야 여행이 이제 어떤 삶을 변화시키지
네.
여행이 답이 있다는 건 쇼핑 코스를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로운 걸 전혀 만날 수 없어요.
사진 찍는 스팟이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맞아.
사진 찍고 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거랑 반대로 나는 혼자만 가겠어.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로운 것과 마주쳐서 새로운 이제 길을 창조한다. 이게 이제 사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깊게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또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보면서 평등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로 눈 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도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이런 걸 역설이라 그래요. 패러독스.
네.
독서는 상식인데 그거를 이제 뒤엎는 거거든요. 역설. 그러니까 소경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이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반전이잖아요. 반전.
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너무 많은 걸 봐요.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분별을 해서 불평등을 그냥 다 내면하잖아요.
네, 오히려 괴로워하죠.
맞아.
그리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눈을 감아. 네. 그러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져서 네. 자유로워진다.
네.
정말 엄청난 역설입니다.
역설이죠.
예. 열하일기는 명문장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5000년 이래 최고의 문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야출 고북구기 밤에 고북구를 나서며 요거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남정미 씨가 이 부분 낭독해드리고요. 이어서 고미수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야출 고북구 기 밤에 고북구를 나서며 성 아래는 길길이 날뛰며 싸우던 전쟁터건만 지금은 온 천하가 전쟁을 멈춘 지 오래되었다. 오히려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수많은 골짜기들이 쓸쓸하고 적막하기만 했다. 때마침 상현이라 달이 고개에 드리워 떨어지려 한다. 그 빛이 싸늘하게 벼려져 마치 숫돌에 갈아놓은 칼날 같았다. 마침내 달이 고개 너머로 떨어지자 뾰족한 두 끝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시뻘건 불처럼 변했다. 마치 횃불 두 개가 산에서 나오는 듯했다.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은 관문 안쪽으로 반쯤 꽂혔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긴 바람이 싸늘하다. 숲과 골짜기가 함께 운다. 짐승같이 가파른 산과 귀신같이 음산한 봉우리들은 창과 방패를 벌려놓은 듯하고 두 산 사이에서 쏟아지는 강물은 사납게 울부짖어 철갑으로 무장한 말들이 날뛰며 쇠북을 울리는 듯하다. 하늘 저편에서 학 울음소리가 대여섯 차례 들려온다. 맑게 울리는 것이 마치 피리 소리가 길게 퍼지는 듯한데 더러는 이것을 거위 소리라고도 했다.
서아담 선생이 길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를 만났다. 내 어찌 울고 있느냐? 제가 세 살의 소경이 되어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보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어 사람을 분별할 때는 귀를 의지해서 보는 것이요. 냄새를 맡아 물건을 살필 때에는 코를 의지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두 눈만 가졌지만 저는 수족과 코, 귀 모두 눈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수족과 귀와 코뿐이었겠습니까? 해가 이르고 늦은 것은 낮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물건의 형용과 빛깔은 밤에 꿈으로 보아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의심과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걸어오다가 홀연히 두 눈이 맑아지고 동자가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천지의 광대함과 산천의 기묘함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가슴을 꽉 막았습니다. 수족과 귀와 코는 착각을 일으켜 마구 뒤엉켜 버려서 이전에 일정했던 감각을 잃고 보니 집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길잡이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 제 눈이 이미 밝았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내가 선 자리가 곧 너의 집일 것이다.
네, 그러면은 다시 눈을 감아라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평등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세요?
아, 뭐 열하일기에 나오는 문장은 다 좋아하는데 네. 예, 특히 현대인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현대인은 시각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너무 네. 많은 정보의 폭주, 빛의 폭주.
네.
예, 그래서 뭐 빛공해라고 네,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에 익사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그 소경처럼 소경이 수족과 코, 귀를 다 쓰던 그런 신체였는데
네.
눈을 뜨자마자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이제 눈 빼고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시각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감각들, 예, 촉각까지 뭐 후각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정말 새로운 교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어요.
네,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하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리아 구도하기 그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다 얘 보면은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명심이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섬세해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네. 네, 이 이렇게. 말도 바로 그런 거죠.
네네. 그야말로 연암식의 패러독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암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도달한 그 도의 경지를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열하에 다녀오셨었다고 하셨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갔었어요.
아,
여러
그러셨어요?
번.
네. 그때 이 연암의 숨결이 느껴지시던가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사스랑 황사 때문에 좀 고생하고
네.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이렇게 뭐 여러 팀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한 거라
네.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실감은 못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여행 이 열할기 여행을 하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제 열하일기를 낭독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하일기와 함께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다.
네. 역시 낭독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북경에서 고북구 장성을 넘어가는 아까 야출 고북구기.
네. 네.
고북구 장성. 만리 장성 중에서 가장 좀 험준하고 옛날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성이에요. 그 장성을 넘어갈 때 굉장히 이제 그거는 여러 번 이제 그 지났는데도 그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막 벅찹니다. 예.
연암 박지원은 금수저라고 아까 표현하셨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벼슬길에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만은 늘 배고팠더라고요, 선생님. 네, 청빈을
그러니까
그대로.
조선시대는 그 명문가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부자는 명예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명망이 높으려면
네.
이제 좀 부와 권세를 좀 멀리한다. 이거하고 문장가가 나와야 돼요.
예.
네, 이 두 가지. 그래서 뭐 3대가 적선을 해야 뭐 훌륭한 학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연암의 할아버지가 청빈을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바람에 돌아가셨대. 뭐 몇 냥인가 이렇게 남았대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네.
그런데도
재물을 이제 축적을 안 하신
청빈.
거고 아버님도 백수였어요. 그 연암도 백수 그리고 연암 아들도 백수 3대가 백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손자 때 바로 우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역시
또
명문가.
이 집안은 또 대대로 부마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공주의
공주?
남편 그럼 왕족이잖아요.
네. 네.
왕족의 노론 명문가의 뭐 이런 데 재산은 그냥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이렇게 학문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부인인 전주 네, 씨가
항상 이게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는지
질문거리인데
네. 네.
저는 그 연암의 부인과 또 연암이 또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형수님.
형수님.
이 두 분이 집안의 가장이었거든요.
네. 네.
당연히 집안에 백수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 봉제사 접빙계획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형수님에 대한 그 묘비명을 보면
네.
그걸 이제 이
저기 연암이
이 뭐죠? 시동생이 쓴 거죠.
쓴 거군요.
네. 아, 너무 감동적이고.
네.
정말 여성의 삶을 이렇게 전과 공감하고 있는 사대부가 있을까? 이런 요즘도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수가 참 이 시동생 때문에 행복했겠다.
묘비명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형수님이 고생한 거랑 그리고 아주 리얼하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뽕나무를 연암 옆에 가서 뽕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냥 에, 정말 어, 노후 대책을 합시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뻘떡 일어나서 어 저기 뭐 도련님 어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어. 막 이런 장면을 네네. 그 묘명에 그냥 이렇게 실어놨어요.
네. 어. 그 형수를 어버이처럼 생각을 하고 그 길러줬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뭐
것 자체가
이렇게 잔치에 가서 좋은 음식을 보면 이제 음식을 갖고 오는데 자기 부인한테보다 형수님한테 먼저 들러서 이게 연함의 아주 진짜 네. 생존 전략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전주 이 씨 부인이
그거를
이해를 해주
전폭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큰아들도 양자로 보내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또 형수님하고 이 이제 부인하고도 사이가 정말 서로 아주 돈독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이게 연함의 팔자가 아 연함 부인의 팔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50대까지 네. 백수로 지내다가 형수님 돌아가시고 형님도 이제 늙고 그러셔서 이제 아 이제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50대에 생계형 관직에 나가요.
네.
은직으로.
네.
어. 그래서 나가서 이제 녹봉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부인이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남편이 돈 벌기 시작하니까 참 그 팔자가
네. 네. 그러니까 가슴이
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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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부인에 대한 애도시를 20편이나 썼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유실돼서 이제 전해지진 않고
네.
그 뒤에 50대의 남성이니까 제가 재혼을 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런데 조선 시대는 당연히 뭐 70대의 상처라도 재혼을 하면 양반은 처녀 장가를 들어.
아,
왜냐하면 양반 부인들은 재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양반끼리 하면 처녀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훨씬 어린 이제 새어머니를 모시는 막 이게. 조선시대 여성의 순환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뭐 곧 그리고 돌아가 보시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연왕 같은 처지에는 예, 재혼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연왕 끝까지 재혼을 안 했어요.
네.
예, 69세까지니까 뭐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사랑했던 부인에 대한.
뭐 어떤, 그것도 있고 그 부인에 대한 의리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이 살림을 꾸릴 수 있었어요.
네, 고추장도 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 밥도 하고 네. 고추장도 담고 고추장 장볶음 담가서 막 그 이제 자식들에게 보냈는데 자식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막 약간 삐지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 네. 세상에 고추장 소고기 볶음을 하는 남성이 지금은 뭐 셰프들이 많긴 하지만 집에서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할까요?
네,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너무 그 정감이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네.
예, 자식들한테 이제 뭐 고추장을 보내니 왜 아무 반응이 없냐 뭐 더해 줄 건지 말 건지 뭐 해라 뭐 아유 짜증나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가 다가오니까 시험 공부에 바쁘겠구나.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름은 꼭 쓰고 나와라. 이게 아버지의 코멘트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남자가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째째한 선비가 되지 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산 삶을 100% 긍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도 이런 삶이 참 좋아 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결핍이었으면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루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맞아,
부모님들이
맞아.
많으시지 않나요?
예, 예, 예.
네.
보상 같은 거 예, 예. 내가 못했다.
그래서 자식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지만 예. 요남은 자기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예. 연암의 열하일기 쭉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열하일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21세기는 연암의 시대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산과 연암 그 라이벌 평전을 쓸 때 다산 정약용은 20세기를 이끈 지성인이에요.
네.
너무 20세기적이에요. 그분은 계몽주의 백과사전 그다음에 뭐 그 굉장히 서구적인 사고 방식 막 이런 게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뭐 백과사전을 직접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보고 그다음에 유동하는 지성 속에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사이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가
네네.
아닌
네네.
양분법을 벗어나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변주할 수 있는 능력.
네.
근데 연암은 그런 것을 뭐 몇백 년 전에
그러게요. 예,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어떤 그 도그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네.
예, 그 이분법이 아닌 그런 방식의 사유와 문장을 창조해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 우정과 유머라고 하는
맞아요.
네. 요 키워드.
네. 오래전 고전을 오늘의 우리가 만나면서 의외의 즐거움과 정말 번득이는 유머, 반짝이는 문장들,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함께 하시면서 끝으로 독자나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연암처럼 우정과 지성을 열어가는 그런 기류에 다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저도 세상의 통념을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사이끼를 좀 찾아보는 눈을 길러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고전이 이렇게 재미있고 또 흥미롭다는 걸 알려주신 고미숙 선생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의 한명기 교수의 책 역사평설 병자호란 만나봅니다. 조선의 국제관계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유지하의 노래 가리워진 길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